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배경 설명과 함께 쉽게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이은경입니다. 지난해 제266대 교황으로 취임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취임 후 첫 아시아 방문지로 한국을 택해 한국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가톨릭 교황의 한국 방문은 지난 1984년과 1989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오늘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는 한반도 전망대 시간에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 첫 미사가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5만여 명의 인파로 가득 찬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에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제의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의장국인 미얀마가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내용의 의장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누리 알말리키 이라크 총리가 물러날 뜻을 밝히면서 이라크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반군에 구호품 물자를 전달하는 문제를 놓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가 점차 확산되면서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소식들을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입니다. BOA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전 세계 12억 가톨릭 교계의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역에서는 일제 강점기 때에도 전통 종교는 물론 가톨릭과 개신교가 활발하게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광복 이후 북한 정권은 종교의 자유를 탄압해 현재 북한에는 실질적으로 모든 종교의 자유가 박탈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 방문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4일 교황이 서울에 도착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공항까지 영접을 나가서 예우를 다했죠?
네, 그렇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난하고 힘겨운 사람들의 대부라는 별칭답게 소탈하고 검소한 모습으로 한국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교황은 직접 영접을 나온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악수하고 환영의 인사말을 나눴습니다. 교황은 한국을 방문하게 돼 기쁘다며 자신의 고향인 아르헨티나에서도 한국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교황의 이번 방한으로 따뜻한 위로가 전해지고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의 시대가 열리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네, 환영단에는 어떤 사람들이 포함됐나요?
교황 환영단으로 나온 평신도들은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과 탈북자 그리고 이주 노동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가 원수급 인사의 방문인데도 불필요한 의전을 원치 않는 교황의 뜻에 따라 의장대 20여 명이 배치되고 21발의 예포가 발사된 것 외에 대규모 사열이나 환영 행사 등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네.
소탈하고 검소한 교황의 평소 모습이 그대로 묻어난 한국 도착이었습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은 청와대에서 공식 환영 행사를 간략하게 치른 뒤에 한국 국민들을 상대로 첫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교황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 한국에 오게 돼 매우 기쁘다는 말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교황은 한국이 오랜 세월 폭력과 박해와 전쟁의 시련을 거쳤지만 정의와 평화와 일치를 향한 불멸의 희망을 품고 한국 국민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과 세계를 위해 좌절하지 말고 희망을 추구해 나가자고 희망을 역설했습니다. 교황은 또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을 언급하며 평화를 역설했습니다. 교황은 평화의 부재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온 한국에서 화해와 안정을 위해 기울여온 노력을 지하하고 격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한국민들의 평화 추구는 전쟁에 지친 전 세계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전 세계인의 마음에 절실한 대의라고 치하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환영 연설은 어떤 내용을 담았습니까?
박 대통령도 환영 연설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이 오랜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한반도의 희망의 통일 시대를 열어가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환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교황이 아시아 지역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데는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의 정신을 심어주고자 하는 뜻이 담겨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대립을 극복하고 전쟁과 핵위협에서 벗어나 평화와 화해의 길을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핵 없는 통일 한반도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교황을 비롯해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인의 염원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 최근 몇 대의 교황 가운데서도 가장 대중적인 흠모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1936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이탈리아 출신 철도 노동자 가정에서 5남매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네.
화학 기술자가 되려 했다가 22살 때 예수회에 입문해 수도사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 뒤 1998년 부에노스 아이레스 대주교에 올랐고 2001년에는 추기경에 서임됐습니다. 지난 2005년 전 세계 추기경들이 모여서 교황을 선출하는 회의 콩클라베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서도 유력 후보로 손꼽혔으나 베네딕토 16세에게 교황 자리를 내줬다가 8년 만에 베네딕토 16세의 사임으로 지난해 교황에 즉위했습니다. 평생을 기도와 고행을 통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온 그는 대주교가 된 뒤에도 운전기사도 두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정도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대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교황의 이번 4박 5일 한국 방문 기간 동안 어떤 행사들이 열립니까?
네, 교황이 참석하는 주요 행사로는 대전에서 열린 가톨릭계의 중요한 행사인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와 충청남도 당진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청소년 대회 개막과 폐막 미사, 그리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의 시복식, 그리고 한국 방문 마지막 날인 오는 18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있을 화해와 평화를 위한 미사 등입니다.
네, 프란시스코 교황이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가톨릭 성지를 여러 곳 방문합니다. 어떤 곳들인가요?
네, 대부분 한국 가톨릭의 순교의 역사가 스며들어 있는 곳입니다. 먼저 프란시스코 교황이 15일 방문한 충청남도 당진의 솔메 성지는 한국인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신부의 생가터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봉헌된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의 시봉 미사에 앞서 서소문 순교지를 방문했습니다. 서소문 순교지는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 한국 천주교회의 초기 신앙인들이 인륜을 저버렸다는 제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된 곳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7일에는 충청남도 서산에 있는 해미성지의 소성당을 방문합니다. 해미성지는 이른바 천주학 죄인들이 생매장당한 순교지에 조성됐습니다. 교황의 한국 마지막 방문 날인 18일에는 서울 명동성당에서 화해와 평화를 위한 미사를 드린 뒤 지하 소성당으로 가서 순교자들의 유해를 참배합니다. 한국 천주교의 총본산인 서울 명동 성당에는 조선시대 기해박해와 병인박해 때 순교자들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 소식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평화의 사도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에도 북한은 방사포 발사 실험을 한다며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번 북한의 방사포 실험 발사 정리해 주시죠.
네, 북한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에 도착하던 지난 14일 원산 일대에서 300mm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를 교황이 도착하기 전과 도착한 뒤 두 차례에 걸쳐서 모두 5발을 동해로 발사하는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전술 로켓탄 시험 발사를 지도했다고 지난 15일 보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 시험 발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의 한 관계자는 이 단거리 발사체가 300mm 방사포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방사포의 성능 개량과 군사적 무력 시위 측면이 모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습니다.
이번 방사포 실험 발사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네, 한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단거리 발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노광일 대변인은 교황의 방한 메시지는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가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교황이 도착하는 날 방사포를 쏘는 것은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노 대변인은 북한의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과 관련해 탄도 발사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유엔 안보리 의장이 우려스럽고 규탄한다는 발언을 했다면서 북한은 최근의 무도한 도발을 즉시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북한은 최근 들어서 한국의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무력 시위를 일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앞두고도 방사포와 미사일을 집중 발사해줬습니다.
네.
시 주석의 방한 일주일 전에는 300mm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더니 사흘 뒤에 스커드 미사일 두 발을 또 쐈습니다. 또 방한 하루 전날에도 단거리 발사체를 쏘는 등 일주일 사이에 세 번이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미한일 3국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는 회담 개최 시간에 정확히 맞춰서 새벽에 노동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에 앞서서 지난 11일이었죠. 한국 정부는 북한의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갖자고 제의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어떤 의미였을까요?
네, 한국 정부가 광복절을 앞두고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전격 제의한 것은 통일준비위원회의 출범과 교황의 방한 그리고 인천 아시안게임 등으로 이어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회의 창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국 측은 남북 고위급 접촉 제의와 관련해 의제로 어떤 것을 논의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나요?
네, 한국 정부는 이번 고위급 접촉에서 추석맞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비롯한 쌍방의 관심사항을 논의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그동안 요구해온 5.24 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의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정한 의제는 안 된다고 배제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북측이 그런 의제를 제기하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 관계자는 논의할 수 있다는 것과 긍정적으로 입장이 바뀌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신중한 입장도 보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접촉에서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 등 남북 간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논의를 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측 제의에 대한 북한 측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북한 측의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북한은 지난 15일까지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14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 명의의 성명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는 남측의 고위급 접촉 제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남북관계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평통은 성명에서 고위급 접촉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채 이번 8.15를 계기로 남북관계에서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으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혀 일단 남북 고위급 접촉 성사를 위한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조평통의 성명은 남측의 접촉 제안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남북관계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고위급 접촉에서 다루고 싶은 의제를 포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이 고위급 접촉에서 다루고 싶은 의제, 그러니까 북한 측이 다루고 싶은 의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조평통은 한반도에서 적대행위 중단을 요구하면서 미한 군사훈련 중단과 5.24 제재조치 해제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한 군사훈련의 경우에는 북한도 미국과 한국이 이를 중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일단 회담 테이블에 올려놓은 뒤 자신들의 불만을 최대한 표출하겠다는 의도가 읽히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교황 방한에 즈음한 북한의 방사포 발사 그리고 한국 측이 제안한 남북 고위급 접촉의 내용과 북한의 반응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회담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성명이 회담이 끝난 지 나흘 만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네. 조금 늦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의장 성명은 당초 ARF 회담이 종료된 뒤 발표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네.
논의가 지연되면서 지난 14일이어야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중국과 아세안 국가 이해가 얽혀있는 남중국해 문제 등을 놓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발표가 늦어진 것으로 관측됩니다.
아무래도 관심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입장과 또 이에 따른 의장 성명 내용인데요.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네, 아세안 의장국인 미얀마는 한반도의 비핵화 조치를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된 의장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의장 성명은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이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보 그리고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다수 회원국들이 비핵화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 결의사항의 의무와 그리고 2005년 6자회담에 관한 9.19 공동성명상의 공약을 전적으로 준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이어서 평화적 방식의 한반도 비핵화 노력에 대한 지지를 확인한 뒤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우호적인 여건 조성 등을 독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주장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까?
네, ARF 의장 성명에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북한의 비판이나 미한 연합훈련 중단 요구국 등과 같은 북한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네, 캐리 미국 국무장관은 개막 연설에서 북한이 의무를 이행할 경우 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다 그런 입장을 밝혀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내용도 정리해 주시죠.
네, 캐리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계획과 확산 활동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넘어서는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이루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리 장관은 이와 관련해 한반도에서 평화를 보고 싶을 뿐이지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에는 관심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캐리 장관은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하지만 이는 북한이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때만 가능한 일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박병현 기자와 함께 남북한의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For I'd like to thank also the Hollywood Foreign Press for number one having an open bar. This makes this evening go kind of well. Especially the year that Gerard Depardieu had a couple of bottles of wine and went, I want to give Jeffrey Katzenberg a big wet kiss. I hope that happens someday. I also want to thank you for having Prince, William Shatner, Puff Daddy, and Mick Jagger on the same stage. That is the sign of the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Thank you.
지금 미국은 한 할리우드 배우의 예기치 않은 죽음으로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즉석 무대에서, 브라운관에서 또는 스크린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한 로빈 윌리엄스가 최근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건데요. 미국 전역에서 그를 기리는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화제 인물, 이번 주 주인공은 배우이자 코미디언인 로빈 윌리엄스입니다.
We're learning much more about Robin Williams and what played out in his home those hours before he was discovered. Police now revealing what they believe happened inside his home in Marin County, California. How his family learned he took his own life.
로빈 윌리엄스. 지난 11일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경찰은 그가 목을 매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3세를 일기로 배우로서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한 건데요. 그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그가 평소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 시달렸고 숨지기 얼마 전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다고 전했는데요. 윌리엄스의 부인은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이 재발한 것은 아니라며 파킨슨 병을 앓았다고 밝혔습니다. 파킨슨 병은 뇌 신경세포가 점차 소실되는 병인데요. 손이나 팔에서 떨림이 일어나고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윌리엄스는 미국 중서부 대도시 시카고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는데요. 어머니는 모델이었고 아버지는 미국의 유명 자동차 회사 포드사의 중역이었습니다. 스탠드업 코미디로 대중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스탠드업 코미디란 관객 앞에 서서 재치 있는 농담이나 우스운 이야기를 해 관객을 웃게 만드는 희극을 말합니다. 서서 공연을 한다고 해서 스탠드업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코미디언으로 이름을 날린 윌리엄스는 영화로 활동 무대를 넓혔는데요.
And the Oscar goes to Robin Williams and Good Will Hunting.
1998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영화상인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대표작으로는 1989년 개봉된 죽은 시인의 사회가 있는데요. 틀에 박힌 주입식 교육의 폐해를 고발한 이 영화에서 윌리엄스는 인간성 위주의 교육을 몸소 실천하는 교사로 열연해 관객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코미디언 출신답게 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영화에도 많이 출연했는데요. 경제적으로 무능하다는 이유로 이혼을 당한 가장이 가정을 되찾기 위해 벌이는 소동을 그린 미세스 다웃파이어가 유명합니다. 이 영화에서 윌리엄스는 할머니 역을 맡아 희극 배우로서 타고난 재능을 한껏 발휘해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윌리엄스는 사회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환경 문제, 전쟁 반대 등의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이라크 전쟁 반대 운동으로 유명한데요. 미국 사회가 전쟁에 대한 찬반 논란으로 양분된 상황에서 거침없이 반대 입장을 밝히며 이라크 전쟁을 코미디에서 풍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군인들에 대한 애정은 남달랐는데요. 바쁜 일정을 마다하지 않고 전쟁터를 돌며 위문 공연을 벌였습니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13개 나라를 방문하며 6차례 위문 공연을 벌였습니다. 공연은 매번 큰 성공을 거뒀는데요. 관객과 거리낌 없이 어울리는 특유의 친근함으로 공연 분위기를 돋았습니다. 윌리엄스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전역에서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로빈 윌리엄스는 조종사이기도 했고 의사, 천재, 보모, 대통령, 교수, 피터팬 등 모든 인물이었다며 하지만 그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람이었다고 애도했습니다. 화제 인물, 이번 주 주인공은 지난 11일 고인이 된 미국 배우 로빈 윌리엄스였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이동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라크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리 알 말리키 이라크 총리가 물러날 뜻을 밝혔다는 소식인데요.
그렇습니다. 알 말리키 총리는 그 수니파 반군의 공격으로 이라크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이라크 안팎으로부터 또 미국으로부터 그 퇴진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 말리키 총리가 14일에 그 퇴진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알 말리키 총리는 지난 2006년 그 5월에 총리에 임명이 돼서 이라크를 이끌어왔습니다.
네.
시아파 출신인데요. 이슬람 내 그 다른 종파인 수니파 정치인들을 그 탄압하고
네.
국가 통합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2011년 12월 그 미군이 이라크에서 철수한 이후에 권력을 독점하고 수니파와 이라크 내 소수민족인 쿠르드를 차별해서 수니파 반군 공격을 초래했다는 그런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 알 말리키 총리가 물러나면 후임 총리는 정해졌습니까?
네, 후임 총리는 알 말리키 총리가 퇴진할 뜻을 밝히기 전에 이미 정해졌습니다.
아, 네.
이라크 의회가 11일에 그 하이데르 알 아바디를 그 새 총리로 지명한 건데요.
네.
결국 알 말리키 총리는 의회에 의해서 강제 퇴진을 당한 셈입니다.
네.
알 말리키 총리는 처음에는 새 총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버틸 조짐을 보였는데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인지를 하고 퇴진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도 새 총리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새 총리에 지명된 하이데르 알 아바디는 어떤 인물입니까?
현재 국회 부의장이고요.
네.
물러나는 알 말리키 총리의 측근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알 말리키 총리와 같은 시아파 출신이고 소속 당도 다와당으로 갔습니다.
네.
순위파 그 사담 후세인 정권 시절에 형제들이 처형되는 등 탄압을 받았고요. 탄압을 피해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맨체스터 대학에서 전기전자공학 박사 학위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이라크 정치권에서는 크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반면에 그 대체로 친화적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새 총리 지명 또 알 말리키 총리의 뒤은 퇴진으로 이라크 사태가 새 국면을 맞을 거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새 총리의 지명으로 새 정부 구성 작업이 속도를 내고 이라크 내 그 정치 불안의 해소에도 어느 정도는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네. 전망인데요. 미국은 순위파 반군의 공격으로 알 말리키 정부가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군사 개입을 꺼려왔습니다.
네.
알 말리키 정부에 희망이 없고 따라서 살리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한 건데요.
네.
그래서 결국은 알 말리키 정부의 그 조용한 퇴진을 기다려왔습니다. 이번에 새 총리가 지명됨으로써 미국이 이라크에 군사 개입을 할 여지가 커졌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군사 개입 여부는 앞으로 이라크 내 전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이라크 내 소수민족 난민에 대한 구출 작전을 철회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7일 순위파 반군 ISIL에 대한 그 공습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미국이 이라크에서 대규모 군사 작전을 벌인 건 2011년 12월 그 철군을 한 이후에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공습의 주요 목적은 쿠르드 수도죠. 그 아르빌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인들을 순위파 반군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겠다. 이게 1차적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반군에 쫓겨서 산악 지역에 고립된 야지디족이 있습니다. 그
네.
이라크 내 소수민족인데요. 이 사람들이 한 뭐 3만에서 한 4만 명 가까이가 그 산악 지역에 그 고립되어 있어 왔습니다.
네.
그 반군의 공격을 피해서 너무 급하게 그 나오다 보니까 식량이나 물을 챙기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네네.
그래서 상당수의 그 주민들이 굶어 죽거나 네. 그 탈수 정서로 사망하는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야지디족은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이라크 내 소수민족인데요.
네.
순위파는 이들을 악마 숭배자다 이러면서 탄압해왔습니다.
네네.
특히 순위파 반군 ISIL은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이들을 살해해왔습니다. 미국은 이 지역의 그 반군의 주요 거점들을 집중 포격했는데요. 이런 공습 결과로 대부분 야지디족이 위험 지역을 탈출했다는 게 미국의 판단입니다.
네. 이 반군 ISIL은 도대체 어떤 단체입니까?
네, 시리아 내전으로 그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네.
시리아 내전에 참여해서 세력을 키운 단체입니다. 시리아 내전이 어떻게 보면 이웃 국가인 이라크에까지 확대된 건데요.
네.
잘 아시는 대로 시리아에서는 지금 그 내전이 3년 넘게 그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사드 정부가 그 반군과 지리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반군에는 아사드 정부에 반대하는 과격 이슬람 무장 단체들이 섞여 있습니다. ISIL도 이들 무장 단체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 이라크 사태를 계기로 세력이 알카에데에 버금갈 만큼 커졌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일부 전문가들은 알카에다는 그 9.11 테러를 일으킨 그 테러 단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ISIL이 그 조직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으면 같은 종파인 순위파도
네.
무자비하게 공격을 한다면서 이런 점에서 알카에다보다 더 위협적인 존재다. 아, 이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이라크 내 반군 활동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건 지난 6월 초입니다. 이때부터 이라크 정부를 위협할 만한 수준으로 이 반군의 세력이 굉장히 커진 건데요. 지금까지의 전개 상황을 정리해 주시죠.
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죠.
네.
아, 미국이 2011년 12월에 앞서 설명드린 대로 네. 철군을 하고 이라크 전쟁이 끝났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후에 이라크 북부를 중심으로 이슬람 과격 무장 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해진 건데요.
네.
주로 이라크 집권 세력과 다른 종교 분파인 그 수니파를 중심으로 세력이 결집됐습니다. ISIL이라는 그 과격 이슬람 무장 단체가 이끄는 반군이 6월 초에 이라크 북부 모술을 장악하게 됩니다.
네.
이게 아주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데요.
네.
이후에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주요 도시들을 하나둘 점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럼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라크 북부는 쿠르드 자치정부 지역, 예를 들면 아르비디나 키르쿠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 지역을 제외하고는 북부 주요 도시들을 지금 반군이 다 장악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북부에서 쿠르드와 그 반군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이라크 나머지 지역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수도 바그다드와 인근 지역을 빼고는 반군이 장악한 상태입니다. 현재 이라크 정부군이 바그다드를 지키기 위해서 반군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은 또 있는지요?
당장은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한 대로 반군에 대한 제한적 공습은 상당히 성공적이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라크 내 전체 전쟁 상황을 놓고 볼 때 반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입니다.
네.
미국은 현재는 지상군 투입 계획은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대신에 쿠르드와 이라크 정부군에 무기 제공 등 군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연합도 쿠르드에 군사 지원을 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네, 누리 알 말리키 이라크 총리가 물러날 뜻을 밝혔다는 소식 등 이라크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러시아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반군에 구호품을 전달하는 문제를 놓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맞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친러시아 반군 간의 무력 충돌이 심화하면서 러시아가 반군에 구호품을 전달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네.
러시아는 트럭 250여 대 분량의 구호품을 우크라이나 동부 루간스크 주에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동부에 있는 루간스크 주는 도네츠크 주와 함께 지난 5월에 우크라이나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민 투표를 강행해서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는데요.
네.
이 지역은 친러시아 성향의 반군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구호품 전달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뭔가요? 전쟁 중이라도 이 민간인에 대한 인도 지원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반군에 대해 비밀리에 군사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최근 발생한 말레이시아 여객기 격추 사건도 반군이 장악한 지역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여객기를 격추했다는 입장입니다.
네.
러시아가 구호 차량에 무기를 실어서 반군에 전달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구호품 전달을 구실로 그러니까 반군에 무기를 공급할 거라는 그런 우려군요.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구호품을 실은 차량 외에도 상당수 무장 차량을 배치하고 있는데요.
네.
20여 대 무장 차량이 즉 이제 무기가 장착된 차량입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을 통과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러시아 당국은 이 보도를 부인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 언론들은 FSB, 러시아 연방보안국이 우크라이나 병력의 러시아의 침투와
네.
또 우크라이나의 포격 등에 대비해서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병력 배치를 늘렸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입장이 상반되는데요. 어쨌든 구호품 전달 문제로 양측 간의 긴장이 고조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제 적십자의 감시 하에 통관 절차 등 확인을 거쳐서 구호품 전달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네.
대신 통관 검사는 러시아 영토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러시아도 이런 입장에 동의한 상태입니다. 15일 현재 구호품을 실은 차량이 우크라이나와 접경 지역, 러시아 영토 내입니다. 이 지역에서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네.
정확히 언제 구호품을 실은 차량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을지는 모르는 상황이고요.
예.
우크라이나 정부가 통관 검사를 시작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만은 구호품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통관 과정에서 양측 간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우발적인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뭐 그런 말이 되겠군요.
양측 간 충돌의 소지가 많아 보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경을 넘어온 러시아 장갑차들에 대해 포격을 가해서 파괴시켰다. 외신이 전한 내용인데요.
네네.
러시아 장갑차들은 구호 차량이 대기 중인 지역 인근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 충돌의 자세한 경위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서방과 러시아 간 대립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러시아와 서방이 서로 제재를 주고받았다고요?
맞습니다. 지난달에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에 대해 아주 강도 높은 금융 제재를 단행했는데요.
네.
지난 7일에 이에 맞서서 러시아가 유럽과 미국의 그 식품과 농산물 수입을 1년간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미국, 유럽,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로부터 소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와 야채, 우유 등 유제품 등 그 식품 수입을 금지한다는 겁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상황까지 오게 된 배경 정리해 주시죠.
네, 우크라이나 사태는 구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갈등,
네.
또 이로 인한 우크라이나 내의 분열 등으로 크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때 구 소련의 그 체제 아래 있었던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해왔는데요.
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유럽과 가까워지면서 러시아와 대립하게 됩니다. 사태 초반에는 상황이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전개됐습니다.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서서히 압박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친유럽 행보에 제동을 걸었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는 극심한 내분을 겪었고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합병됐습니다.
네.
또 러시아와 가까이 있는 동부 두 개 주가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는 정부군과 친러시아 반군 간의 전쟁이 벌어졌고
예.
러시아는 반군을 지원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예기치 않았던 말레이시아 여객기 격추 사건이 터지면서 상황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네.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의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가 여객기를 직접 격추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반군의 군사 지원을 해온 만큼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요.
네.
여객기 격추 사건 이후에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제재 수위도 등달아 높이고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장측 간 대립과 긴장이 고조돼 왔고요.
네.
지난달 말에 미국과 유럽이 먼저 제재 조치를 취했고
네.
최근에 러시아가 경제 제재를 단행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보복 제재를 취한 겁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는 현 대립 상황이 오래 가는 걸 원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그 예를 들면요. 제재를 발표하면서 제재 기간을 1년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그래도 미국과 유럽의 향후 태도에 따라서 제재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네.
말하자면 협상 여지를 남겨둔 건데요.
예.
그런데 문제는 당장은 서방과 러시아 양측 모두 제재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양측이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먼저 물러서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반군에 구호품을 전달하는 문제를 놓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 등 우크라이나 사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에볼라 확산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사망자가 크게 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먼저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어떤 질병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괴질 바이러스의 일종인데요. 1967년에 독일의 미생물학자죠. 마르 브루크 박사가 콩고 민주공화국의 에볼라 강에서 발견했다고 해서 에볼라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네.
일단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유행성 출혈열 증세를 보이는데요. 감염 일주일 뒤에 50%가 넘는 치사율을 보이는 아주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네.
발병 그 증상으로는 오한이나 두통, 근육, 관절 통증 등을 동반하고 체온이 올라가고 탈수 현상도 생긴다고 합니다.
네. 전염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되나요?
네, 주로 감염된 그 사람과의 직접 접촉에 의해서 감염되는데요.
네.
감염된 사람의 체액이나 분비물과 직접 접촉하거나 감염된 그 동물, 그 원숭이나 고릴라, 과일 박쥐 등을 말합니다. 이들 그 동물과의 접촉 등을 통해서 감염이 네. 이루어집니다. 바이러스가 인체에 들어간 후에 인체에서 면역이 생기면 바로 변종을 일으키기 때문에 백신이나 약으로 치료되지 않습니다.
서아프리카에서 처음 발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계속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맞습니다.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등 서아프리카 3개국에서 지난 3월부터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됐는데요.
네.
나이지리아 등 주변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의 감염 사례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요.
네.
국경 없는 의사회는 에볼라를 통제하는 데 6개월 정도 걸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에볼라에 대한 통제가 쉽지 않다는 말처럼 들리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네. 에볼라는 일단 그 독감처럼 공기를 통해 감염되지 않기 때문에
네.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면 충분히 감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다만 그 에볼라는 보건 체계가 취약한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에볼라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지나친 공포로 치료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서 확산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현재까지 사망자는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거의 2천 명이 감염됐고요.
네.
1천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대부분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에서 나왔는데요.
네.
최근에는 그 나이지리아에서도 10여 명이 감염돼서 적어도 3명이 사망했다고 세계보건기구가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그 이미 지난 8일에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세계보건기구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건 이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7년 이후에 세 번째입니다.
네.
에볼라가 확산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 또 공항이나 항구 등에서 검역을 철저히 할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여행 금지 조치는 취하지 않았죠?
맞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 등을 감안해서 특정 지역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는 내리지 않았는데요.
네.
여행 금지 조치를 취할 경우에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료진의 이동이 제약을 받는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지나친 공포를 불식시키겠다 이런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동혁 기자와 함께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경이었습니다.